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리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진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길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과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4주 8제나 토정 비결 그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운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또 잘 안 풀린다면은 그것을 좀 바꾸는 또 그런 일은 없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 4주 8자 토정비결 이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뭐 이제 기독교 신자처럼 그런 것을 안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자기 운, 내 운이 좀 어떨까 이런 게 대한 궁금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 4주 8자 그런 것을 뭐 미신이라 하면서 불신하기 때문이지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인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뭐 원래도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신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그 생각 관점이 신자와 불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자기 운입니다. 내 운이 어떨까? 운이 좋으면 잘 될 것이니까 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니까 이 어려움이 미래까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좀 그걸 답답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 찾아가가지고 뭐 지금은 어렵지만은 뭐 한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재물 운수가 따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또 그것으로 마음에 또 뭔가 위안이 되기도 하는 거. 그게 사람들 심리잖아요. 근데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은 나중에 무슨 운이 따른다 이런 말이요. 사실 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그 많이 하는 말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인내하고 잘 견디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으로 갚아준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비를 잘 넘기라는 그런 뭐 점쟁이들 그런 말이나 아니면 또 인내하고 잘 견디라는 그런 말이나 그러면 나중에 복된다는 그런 말이나 다 그 뭐 같은 맥락의 그런 말이잖아요. 교회가 뭐 사주팔자 토정비계를 미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하는 말을 들고 있으면은 이 말의 본질이 그런 그 사주팔자 어떤 그런 말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팔자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또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서 지향을 하는 것이나 결국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라는 그런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런 같은 방향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뭐 점쟁이하는 말이나 교회산 말이나 결국 비슷한 그런 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분명히 미래에 관심을 둬야 되긴 하지만은 신자가 관심 둘 미래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본 미래와 전혀 다른 미래를 우리 신자가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보면은 우리에게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사주팔자처럼 뭐 30대는 고생하지만 40대 50대 가면은 뭐 재물이 따른다 이런 그 미래를 성경이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 언제쯤 잘 삽니까? 그런 미래가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인 현실이 왕창 다 깨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롭고 영광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약속한 미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우운하고 갈망하는 내 인생의 미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되면 왕창 다 깨어져 버릴 허무한 헛된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그 세상을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것들을 피해서 거룩한 성품 주의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썩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서 사라질 것들은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것처럼 신자도 주님과 똑같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고 그게 신자에게 약속된 미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미래예요. 그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하고 믿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잘 되는 게 그걸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그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인생이 운이 트인다는 또 그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것이 점쟁이들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잘 믿으면 운이 트입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인생의 미래, 그건 다 동일할 거예요. 편안히 살다가 잘 죽는 거. 다 그걸 그 어떤 꿈꾸지 않습니까? 편안히, 아주 좀 뭐 잘 살다가 죽는 거, 잘 죽는 거. 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인생 잘 된 것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세상을 내려보게 만든다. 그게 성경입니다. 마치 그 높은 그 뭐 남산탑, 그런 탑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세상을 내려보던 것처럼. 그거 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내려오면은 이 땅에서는 못 보던 것들을 하늘에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봐야 지금 뭐 내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건 봐요. 근데 높은 곳 올라가면은 못 보던 것이 세상에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저 끝엔 뭐가 있고 이 끝엔 뭐가 있고 다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높은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봐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보니까 이 땅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하늘에 들어온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은 죄로 가득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헛된 것으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그 놓여있는 그런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봐야 결국 끝에 가면은 심판으로 종지부 찍을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도 하늘에서는 다 그렇게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책망을 내요. 시온은 남쪽 유다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소위 그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아모스는 교만한 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 이 땅의 힘을 믿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건 뭔가 재물도 있고 또 어떤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또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가 뭐 흔히 그렇잖아요. 호구주머니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것처럼 가진 것이 있으니까 뭔가 믿어진 게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말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지금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돈 있다.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땅 살아갈 걱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이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높은 데 있으니까 부유하다, 또 힘도 있다, 권력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죠. 아모스는 바로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에 볼 때에는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공했죠. 또 교회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모스는 그들을 책망을 한단 말이죠. 심판 경고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은 세상이 보는 것하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 그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일단 우리도 세상을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책망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책망이 나를 향한 그런 책망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 어떻게 보고 살아갑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정말 야 돈만 있으면 정말 세상 살맛난다 이렇게 봐버린다면은 결국은 이 아모스의 총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아모스가 지금 부유한 사람들, 권력인사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많다는 거 이게 지금 책망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책망의 이유라면은 결국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성경은요, 악한 것, 선한 것, 뭐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선하다. 이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쉽다. 이러한 말씀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힘있고 또 부유한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을 한다고 해서 힘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책망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도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사람은 돈을 의지하면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아니라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굴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은 정말 부자 되고 싶어하는 뭐 자기를 또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뭔가 좀 편안한 내가 원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해당된 그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말이 되는 거죠. 난 부자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뒤에 4절부터 보면은요, 생화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자, 이게 이제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사치를 다 누리면서 편안한 그런 생활을 했죠. 침대가 상하침대입니다. 이 상하침대 제가 말을 못 들어봤는데 도장은 비싸요. 상하도장은 참 비싼데 그걸 침대로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는다 했는데 이 보통 고급들이 하면은 어린 양들 새끼 그런 송아지 양 그걸 재료 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참 그 아주 그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아주 그 향료까지 몸에 이제 향수까지 발라쳐 바르면서 막 그렇게 산 것이죠. 근데 6절 보면은 요셉의 환란이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책망은요, 지금 단순히 너희가 왜 상하 침대에 차냐, 그게 좀 책망 이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고급내를 먹느냐, 그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뭐 잔치하면서 막 가수 불러다가 막 뭐 잔치 벌리고 좀 그런 걸 가지고 는 사치하니까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진짜 갑부는 그 형편에 맞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은 뭐 고급들이 먹을 수가 있고, 또 돈 없으면 못 먹는 것이고, 돈 있으면 고급하고 들여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형편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러던 사치스러운 생활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사치스러운 게 풍요로운 부유한 그런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있는 그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요셉 환난을 근심하지 않느냐? 왜 너희의 삶에 요셉 환난 근심은 그것이 없느냐? 그게 지금 책망 이유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요셉의 환란이 뭔가 하면요, 요셉의 환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긴 거 그거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지금 그 시기를 사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 사람이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 종으로 팔리는데 그게 요셉의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환란이 우연한 그 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환란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사건이 요셉의 환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을 번성시키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애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다가 그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가족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 민족으로 번성게 만들었어. 그 400년 지났는데 거기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에게 종으로 팔리는 환란을 만들어내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환란은 우연한 사건일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구물 총리가 또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야곱 가족이 애굽에 오도록 해서 애굽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신 겁니다. 결국에 요셉 환란은요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환란에 대해 근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한 대로 책망 이유가 되었는데 요셉의 환란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환란을 받은 것처럼 뭐 사람이 환란 받는다 했는데 그걸 잊고 산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요셉의 환란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 환란은 그냥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경에 있는 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환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도 모든 삶들이 정말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내 환란에도 배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설사 지금 우리가 편안히 산다 할지라도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환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편하다고 위해서 그 편함이 네 삶에 반석이 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네가 편하다? 그게 나의 삶의 반석이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편함도 환란도 실패도 몽땅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라는 그런 것이라면 유익된 것이라면 환란의 길로도 밀어넣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 이건 그들이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환란으로 밀어넣으신단 말이죠. 또는 멸망으로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인 평화로움, 그 풍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그걸 잊고 산 거예요. 부유함 속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환란으로 멸망으로 밀어넣으라도 우리를 거쳐가시는 그런 분이다. 이걸 알아야 그게 신자인데 이스라엘은 그저 우리가 잘 사는 게 그게 최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그들은 생각지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시보 환란을 근심하지 않는 그런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와 그런 어떤 사치를 복이라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부요에 그냥 묻혀 사는 그것만 제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길로만 그들이 갔던 거죠. 아모스는 지금 바로 그걸 책망하라고 있는 겁니다. 부요함들, 그런 편안함, 그런 것들이 결코 자기들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 잘해서 누린 것도 아니고 항상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겠지.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 확대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 이 얘기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들을 못난 것을 여겨버리고 결국 무시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것을 악행으로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악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갈례, 뭐 하마, 블레셋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가보고 예전에는 그토록 강했던 이방 나라가 지금은 너희보다 못하고 또 너희보다 영토가 넓지 못하다는 거 이걸 좀 보라 그런 얘기예요. 블레셋만 해도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블레셋 항상 고통을 받았어요. 블레셋에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보다도 못해요. 블레셋이 강한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너희가 강했을 거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붙여놨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잊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든든한 힘으로 삼아야 마땅하고 그렇다면은 개변할 수가 없는 거죠. 영토가 넓든 부가 상관없이 이렇게 모두 되어진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힘이 아니다. 이걸 잊지 아니한다면 항상 든든한 힘은 하나님이지. 영토도 아니고 자기 힘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부요, 편안함 이런 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인도한다. 그리고 삶의 근본도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 복을, 우리는 하나님 복을 누린다. 이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흉한 날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게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자를 학대한 그런 포악을 행한다. 나는 복받은 자, 너희는 저주받은 자. 이런 생각에 학대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약자를 보면 약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부요가 자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느 한순간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약자를 학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대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뜻하시면 내 수중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헛된 것이라는 것. 이런 시각이 없다는 것. 그게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이 되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힘이 되어줄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덮쳐왔을 때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의로, 아들의 그 피의 은혜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낸 유일한 능력의 은혜예요. 그게 힘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고 수준에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든든한 힘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7절부터 보면은 뭐 그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심판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적에 키우는 자의 뜨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것도 그 뒤에 계속해서 심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편안하게 부유한 그런 삶을 참 잘 살고 있지만은 장차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또 아침에 편안하게 기저귀를 캐우면서 잠에서 깨던 그것 다 너희에게는 사라진다. 어제 고통의 날만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심판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선제 경고를 무시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떤 하나님 심판은 자꾸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뭐 여기저기 지진다고 하면은 야 뭐 멸망 가까워. 잠깐 생각할 뿐이지. 또 돈이 보이고 뭐 좋은 건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떤 심판이라는 것도 아주 거리가 한번 나중 일로 이렇게 밀쳐내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 같은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그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보게 만들어요. 자, 하늘 나라에서 한번 내려다봐라.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그거란 말입니다. 그 지옥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던 그게 뭡니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지옥을 좀 증언하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풍요롭게 살 때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지옥인데 자신 지옥 가 있으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옛날 자기처럼 살아가는 형제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 저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자 본인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땅만 볼 때에는 부자면 제일이었는데 아마 그 형제들도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옥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돈 많은 거 그게 다 제일인 줄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세상이 실상 어떠 하더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지옥 간 뒤에 뭐 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의 그 같은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실상이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국도 보게 하고 지옥도 보게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다는 걸 너희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죠, 제발. 이스라엘의 심판도 그런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죠. 12장 12절 중간쯤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그 이스라엘 헛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재물이 있으면 삶이 튼튼히 보장이 되니까 하나님 의라는 것도 참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팽개치며 살아가죠. 세상 살 때에는 하나님 의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가차다 그 말입니다. 얻으려면 돈이 안 돼요. 이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의가 없을 때에는 결국 그 마지막은 지옥간 부자 똑같지 않습니까? 지옥간 부자가 뭐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실상으로 분명히 드러날 거라 그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 제일이라는 거 진짜 그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헛된 것이라는 거 항상 그런 생각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거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큼 복이 되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외면하지도 않죠. 당연하게 오히려 세상 헛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눈이 뜨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 그걸 잊지를 마세요. 편안하면 편한 것도 또 힘든 것도 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립니다. 내게 생명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것이 곧 마음을 하늘에 두고 신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의 것을 헛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으시면서 헛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가장 복된 자라 이것이 말씀에 선언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서 헛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